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첨을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다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섯 가지 설교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온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심판과 재림의 징조들이 무엇인지 쭉 말씀하신 이후에 총괄적으로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첫 번째를 보았죠.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우선 주님께서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또 믿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절부터 37절은 총괄적인 명령 두 번째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세 가지 항목 중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수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더 똑같은 명령을 세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명령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세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33절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주의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자지 말고, 엉뚱한데 시선 팔지 말고, 늘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영혼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언제 그때가 오는지를 알것 같으면 그때를 준비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그때만 정신을 차리면 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비단 종말이 다가와서가 아니라 성도가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지금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 겁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알려만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버티림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들 십중팔구는 2년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1년 반은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가끔 그런 책망을 아내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나태한 게 아니냐,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농담처럼 이렇게 맞받아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기 전에 몇년 바짝 땡겨서 열심히 충성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자. 농담처럼 하는데, 사실 누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연수만 놓고 보면 제가 은퇴하려면 20몇 년이 남았지만 그건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 언제쯤 이런 일이 있다, 언제쯤 고난이 끝난다 알려주시면 누구라도 다 나태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삐를 느슨하게 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언제일지 모르니까 오늘도 깨어있고 내일도 깨어있고, 그렇게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3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비유를 곁들이시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주님이 비유로 드신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먼 다른 나라로 가면서 자기 집 종들에게 일을 각각 분배를 해준 거예요.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저걸 해라, 이렇게 각각 사물을 맡겨주었습니다. 심지어 문지기에게도 너도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면서 이 일을 맡은 자기 종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명령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먼 타국으로 간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두 번째로 명령을 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다굴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찬가지 언제 주인이 올지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알수 없다는 거, 그 날과 그 때를 알수 없다는 걸 주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언제 돌아오는지는 종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저녁 때올 수도 있고 밤중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닭이 울거나 새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인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종들이 깨어있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나태하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주인이 막상 새벽에 왔을 때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새벽은 근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 받으니까 나중에 근무 시간에 내가 조금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연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했는지 깨어있는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주인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평가하는 시점은 주인이 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그냥 무성하게 많이 있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열매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부연 설명이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은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럼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화과나무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나한테 이걸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해서 재림과 관련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오는지 여지껏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원하는 게 네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것은 내가 오고 싶을 때 와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네가 준비가 된 다음에 주인에게 지금 오셔도 됩니다. 나중에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세 번째 또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부수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만 이 명령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주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불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연 설명을 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듣는 성도분들이 가끔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꼭 이원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꼭 결석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정말 이원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걸 가서 또 전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랑은 상관이 없고, 나랑은 한50% 상관이 있고, 저 사람에게 100% 상관이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들만 듣고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상관이 있는 말이다. 다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라도, 아, 이건 나랑은 뭐 직접 상관이 없고, 이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순종하시면 되지.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이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건 누구냐? 그건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우선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아셨겠지만 예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세번 반복해 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세와 또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 그래서 성도가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적용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래 의도는 좋은 것이지만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니까 24시간 잠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걸 깨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젖혀두고 나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의 삶은 다 팽개치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뜻은 결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보시면 마지막에 비유처럼 말씀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그들이 각각 감당해야 될 사물을 맡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물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들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게끔, 청지기로서 직분을 감당하게끔 무언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하되 이 세상에 얽매여 있거나 이 세상에 욕심을 두거나 이 세상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궁극적인 판단과 평가를 또 상급과 칭찬을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히 무가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시는 감당할 때에 조금이라도 더잘 먹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욕심을 챙기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결코 견줄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칭찬과 상급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사는 것, 청지기답게 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다가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주인이 종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당신이 원하셨던 일, 당신이 맡겨놓으셨던 일들을 제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24시간 눈 부릅뜨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잘 알려주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가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다섯은 지혜가 있고 다섯은 어리석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10명 몽땅 다 잠을 잤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잠을 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잠을 안 자고 24시간 눈 부릅뜨고 있었던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그냥 쿨쿨 잠을 잔 처녀, 이게 아니에요. 10명이 다 잠을 잤는데 누구는 지혜로운 처녀냐?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이 자기 신랑이 늦게라도 온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미리 준비하고 있던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는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준비해놓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시죠. 우리가 깨어있다는 거,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냐? 눈안 감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잘 준비된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다가 주님이 기뻐하실 귀한 열매들을 잘 품고 있다가, 뭐, 자,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겠죠? 혹시라도 주님이 밤중에라도 오시면 그때 일어나서 내가 준비해놨던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말세가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직분과 청지기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저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잘 생각하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에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셔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많은 성도들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노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참으로 향기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와 같이 무엇이 되었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직분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모습으로 잘 청지기답게 살아가다가 언제건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또 반가운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맺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약하고 어지럽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 제자들 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